안녕하십니까? 영적 감각으로 보는 영적인 뉴스, 성경의 안목으로 보는 성서적인 뉴스, 뉴스 속에서 예언의 성취를 보는 SOS TV 시사 뉴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류가 늘 품고 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불로장생입니다. 건강하게 늙지 않고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곧 인간의 지능이 미처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과 의료기술, 첨단을 걷고 있는 전자과학과 전산기능의 놀라운 발달이 각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현 시대에 과연 불멸을 향한 인류의 꿈,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유토피아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 SOS TV 시사 뉴스는 인간이 꿈꾸는 미래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진행합니다. 옛날에는 몸이 아프거나 특이한 증상이 보여도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병원이 있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금방 알고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세기 동안 자연과학 분야가 크게 발전하면서 의료계에도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긴 변화인데요. 다양한 유무선 통신기기와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만 사용하던 다양한 의료기기를 소형화해서 PC나 스마트폰처럼 통신 기능을 갖춘 장치에 연결해서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전도나 혈압, 또 산소포화도, 폐활량, 체온, 체지방률, 시력, 청력, 피부 확대 영상, 또 혈당, 전해질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센서와 이 정보를 종합해서 병원 서버와 연결하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미래형 병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박종호 전남대 로봇연구소장은 자석을 이용해서 인체 속의 로봇을 조정하는 기술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혈관을 돌아다니며 치료하는 마이크로봇을 소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율 조종 캡슐 내시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동아 사이언스 보도에 의하면 이 첨단 로봇 기술 덕분에 의료 현장도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운 검사와 치료법들이 로봇에 의해 더 편리하게 되고 진단 결과는 더 정확하게 나오는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장착된 조그만 알약 하나를 삼키면 알약 크기의 초소형 내시경 로봇이 뱃속에서 영상을 찍어서 녹화하는 캡슐형 내시경이 그것인데요. 아직 널리 쓰이지는 않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진단의 정확성도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가느다란 호스를 목구멍으로 넣어서 하던 과거의 내시경과는 달리 검사 내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이랬던 기존 캡슐형 내시경의 문제들을 국내 연구팀이 해결했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석호 교수팀은 최근 자율조종 캡슐 내시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일반 캡슐 내시경과 크기는 같지만 안쪽에 네오디뮴 합금으로 만든 강력한 자석이 들어있어서 환자가 이 캡슐을 먹고 원통형 자기장 발생장치 안에 누워있으면 의사는 캡슐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어서 원하는 부위를 정확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검사 도중에 융종이 발견되면은 옛날 기존 내시경에서는 담당 의사가 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 부위를 떼어내서 병리과 의사에게 조직 검사를 요청하고 판독 결과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초소형 내시경 로봇에 붙은 분석 장치로 즉시 암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검사나 수술 도중에 암 여부를 판독하는 기술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술 현장에서 암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에 송시영 연세대 의과 내과학 교수는 내시경 화면으로 환부를 보면서 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광물질의 파장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부는 상용화되어 있다면서 이 기술이 내시경 로봇과 결합하면 암 진단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이 흉터 없는 수술도 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술 로봇의 활약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 최첨단 기술들이 속속이 등장하고 있죠. 인간은 의학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에 나타나는 불치의 병과 노화와 사망을 극복하기를 염원해 왔습니다. 불멸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냉동인간이라는 영화 같은 실험을 감행하게 만들었고 그 실험은 현재도 끈질기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리포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불멸의 영생을 꿈꾸는 인간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되는 석관 속 미라들은 하나같이 영원히 살고자 했던 왕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그때를 대비해 미라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뾰족한 천장까지 통로를 만들어 드나들 수 있는 길까지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미라의 현대판으로 불리는 냉동인간이 요즘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냉동 보존해 두었다가 불멸의 의술이 개발된 뒤 해동시켜 되살려낸다는 인체 냉동 보존술 개념을 처음 창안했던 사람은 로버트 에팅거 박사였습니다. 에팅거 박사가 이른바 냉동인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연합군으로 참전해 독일군과 전투 중 중상을 입은 에팅거 박사는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으로 뼈 이식 수술로 다리를 보존하는 데 성공한 에팅거 박사는 앞으로 의술이 발달하면 신체 일부뿐 아니라 생명을 영구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64년 각고의 노력 끝에 펴낸 책 냉동인간에서 에팅거 박사는 미래의학이 냉동 보존한 시신을 해동시켜 냉동으로 기능이 멈춘 장기를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인체 냉동 보존술 개념을 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겨 1976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디트로이트의 냉동 보존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연구소에는 현재 1,000명 가까운 회원이 가입해 있는데요. 2만 8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을 내면 사망 직후 본인 시신이 섭씨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탱크 속에 장기 보관되어집니다. 이 연구소에는 현재 105구의 시신과 회원들과 동고동락해온 애완동물 70여 마리가 함께 냉동 보관 중입니다. 냉동 탱크 속에서 회생을 갈망하는 시신들 중에는 1977년 사망한 에팅거 박사의 어머니와 먼저 사별한 두 부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1년 세상을 떠난 에팅거 박사는 106번째 고객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들의 갈망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는 그 연구소를 묘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냉동인간에 대한 일반인들의 회의적인 인식인 셈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라이브 토크쇼 진행자인 레리 킹은 2011년 자신의 한 방송 프로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리 킹은 2011년 방영된 CNN의 레리 킹 스페셜, 킹의 가족과 함께 디너를 이라는 프로에서 자신이 죽은 뒤 시신을 냉동 처리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겨놓았다고 밝혀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킹은 냉동인간이 되면 언젠가 첨단 의술이 나를 되살려 놓을 것이라며 나는 솔직히 죽고 싶지 않다. 영원히 살고 싶어 내 시신을 냉동해 달라고 가족에 부탁해 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SSTV 시사뉴스 김인섭 리포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던 일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네요. 네, 정말 불멸을 향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과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예,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창조된 지, 그리고 물론 반역하여 범죄하여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대화하고 안 지 약 한 1400년 정도가 지나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물론 노아 홍수 이후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인간의 과학의 기술로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필연적인 그런 종말과 죽음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되겠죠.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그것은 이제 진흙으로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습니다. 과연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여서 그 큰 홍수에 만약 홍수가 다시 온다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아주 정말 연약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러한 원대한 참 신묘막측한 우주, 자연계, 또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도 인간의 최대한 한도의 과학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을 늘려보고자,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래 아니면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지배에 벗어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의 연장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굉장한 과학의 발달이 있었죠. 약 한 150년 전만 해도 우리 인간은 정말 너무나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좀 무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부터 지금 요즘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과학 만능의 시대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인공유전학 발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DNA 조작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돼지의 살 속에서 인간의 장기들을 키워가면서 바꿔치기 하고, 또 지금 이 의학의 기가 막힌 발달을 통해서 사람이 앞으로 이제 곧 천년 동안은 살 수 있겠다,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굉장한 어떤 의미에서 현대적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성 탐사호가 가끔 우리에게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들려주죠. 아, 이번에 화성 탐사호가 가서 화성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모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가끔 신문에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성에 가는 것만 해도 2년, 3년 이상 걸립니다. 거기 가서 또 산다는 것도 미지수지만은, 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지구의 행성 같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골딜락 그런 위성을 발견했다. 가는 데만 135광년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아연 질색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오래 살아보고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신 죄인은,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거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와 부활과 주님의 계획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참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제치고 우리가 하늘에 닿게 무엇을 쌓아보고자 하는 바벨탑의 현시가, 바벨탑의 새로운 노력이 요즘에 한창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해봐도 로봇을 만들어도 인간처럼 만들 수가 없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해봐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에 버금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안에서만 누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구원과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판계의 흥미로운 책이 하나 선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책은 물리학자 미치오 가쿠가 쓴 미래의 물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가쿠는 뉴욕 시립대학교의 이론 물리학 교수로 촉근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인터뷰한 과학의 첨단에 서 있는 300명의 지식과 또 이미 개발 중인 첨단 기술들을 바탕으로 쓰였는데요. 그 위에 가쿠 자신의 물리학적 지식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 미래의 물리학이란 책은 주제를 현재 가장 미래의 기술로 각광받는 분야인 컴퓨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기술, 생명공학, 에너지산업, 우주여행 등을 선택하여서 100년 후의 발전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기술은 무인자동차, 또 인공지능에 의한 전문가 시스템, 인간 유전체 지도, 줄기세포, 레이저 핵 융합 등으로 보았는데요. 각국이 직접 취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어서 현재 어떤 과학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국 교수가 상상하는 100년 뒤의 세상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세상입니다.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간은 생각만으로 주변의 물건을 움직일 수 있고 아바타와 같이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가 등장하며 나노기술의 발전은 원하는 물체를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만능 복제기를 완성할 것이라고 이 책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통해서 멸종된 동물들이 복원되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젊음이 지금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유지되는 완벽한 미래의 삶이죠. 각구는 인류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발전한다면 100년 이내에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추고 지구가 하나의 문화권이 되는 1단계 문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불멸을 향한 인간의 허황된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2012년 10월 12일 스웨덴에서는 노벨과학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 콘서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스웨덴 국왕과 자리를 함께할 영광의 얼굴들이 공개됐는데요. 올해 6명의 과학상 수상자 중에 3명은 미국인이고 그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국적 과학자가 1명씩 선정됐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미국의 데이비드 와인랜드 미 표준기술연구소 박사와 프랑스의 세르주 아로슈 콜레지두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68세 동갑내기인 이들의 연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세슘 원자 시계보다 100배 더 정확한 빛시계와 미래형 컴퓨터로 알려진 양자 컴퓨터 개발에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전자의 0이나 1이라는 이진수로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수상자들은 전자의 0과 1뿐만 아니라 0과 1이 동시에 나타난 상태도 표시할 수 있다는 양자 중첩 현상을 실험적으로 밝혀서 이를 이용한 컴퓨터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양자 중첩 현상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가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슈퍼컴퓨터로 137억 년 동안 풀어도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특히 암호해도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각종 이론 물리학 문제풀이, 다변수 최적화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노벨 화학상은 미국의 로버트 레프코위츠, 듀크대 메디컬 센터 연구소장과 브라이언 코빌카, 스탠포드 의학대의 교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G단백질 결합수용체 GPCR은 세포 외부의 신호와 자극을 내부에 전달하는 단백질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감정의 변화를 초래하는 인체 내의 호르몬 분비와 또 생식이나 대사, 면역 운동 기능, 소화, 호흡, 혈액순환, 수면과 같은 대부분의 반응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물의 25%와 현재 개발 중인 신약의 40% 정도가 이 GPCR과 관련돼 있는 만큼 제약 업계에서는 이들의 발견이 신약 개발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제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하는 신약의 비밀의 문을 열은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모든 의약품의 절반은 이 수용체를 통한 효과로 개발됐다고 왕립과학원은 덧붙였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불멸이라는 인간의 허황된 꿈을 부추기는 것 같군요. 정말 인간의 불멸을 향한 꿈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각종 공해와 자원의 고갈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이 지구를 떠나서 다른 위성인 화성으로 이동하여 살아보려는 인간의 시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리포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어봅니다. 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정착민을 모집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 열세 행성 중 지구와 함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으로 꼽혀왔습니다. 1969년 나사에서 발사된 화성 탐사선 마리너 6, 7호가 화성 표면을 근접 조사한 결과 고등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혀졌지만 여전히 미지의 생명체가 살 것이라는 믿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4년 남극에서 발견된 39억 년 전 화성의 운석에서 박테리아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사람들은 다시 생명체 존재를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나사의 지원하에 화성재단이 100년 우주선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화성에 거주할 지원자 4명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구글 측과 화성으로 가는 편도 비행 액수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화성재단은 나사에게 10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자신들이 이 프로젝트에 16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필요한 기본적 생필품을 지구에서 보내주지만 거주자들은 행성 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또 참가자들이 화성에 도착한 후 정착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은 모두 지구에서 지원해 준다 하지만 문제는 화성 정착 및 4명의 경우 지구로 돌아오는 비행편의 금액이 천문학적이라 지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돌아올 방법이 없는데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보내는 게 어떠냐는 등의 반응이 있는 반면 와이파이가 지원된다면 나는 가겠다. 생필품 보내주는 우주선을 타고 돌아올 수는 없을까? 화성이라니 환상적이다.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가야 하나? 화성에서 살 수 있더라도 돌아올 수 없다니 난 안 되겠다는 등등의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화성에 거주할 정착민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편 나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2030년쯤에 화성행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그들이 화성에 정착해 로봇이나 탐사선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을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요? SOS TV 시사뉴스 강정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으로 이동하려는 인간의 시도도 무모해 보이지만 또 사람들이 후보로 지원을 했다니 참 흥미롭네요. 자, 여기서 다시 강병국 목사님의 해설을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지금 좀 들어보았지만은 화성 탐사, 또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또 다른 항성, 위성을 찾아보자. 얼마나 허황되고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무지막지한 상상적인 생각입니까? 이렇게 큰 우주에 또 인간이 사는 수명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무엇인가 만들어 보자는 현대 바벨탑의 그런 상상들, 그런 노력들 참으로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입장에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은 마음 가운데 종교적으로 하나님께로 귀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과학의 발달에 세 가지 기본적인 발견이 있다고 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컴퓨터의 발견과 그 다음에 전자 현미경의 발달과 그 다음에 나노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심지어 말이죠, 인간과 같은 그러한 조작이 가능한 그런 로봇도 만들어낸다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입니다. 여러분, 말랑말랑한 뇌의 세포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이 생명력, 잠재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딱딱한 기계와 칩 속에, 그런 기계 속에 넣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창조물이죠. 여러분, 사이볼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러한 그 이 기계 조작과 로봇으로 인간처럼 만들어낸 그런 형상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육체, 우리의 신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또한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겉으로 우리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인 이유는, 영적인 존재인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 이유는 우리의 두뇌 속에 특별히 앞니마, 그렇죠? 우리가 앞이마에 인침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이마에 그 속에 있는 두뇌 세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전류로 흐르면 그것을 성경은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표현하는 것보다 실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전되어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성령의 그 작용을 통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뜻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품성을,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인간의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우린 창조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기계가 아닙니다. 우린 우리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부활과 주님의 재창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이 오래갈 것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원래 만들어주신 창조로 다시 회복해 주실 날을 우리는 참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가 참 느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려던 고대 사람들의 소망이 허무한 것이었다면 현대의 바벨탑을 쌓고 불멸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더 무모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삶은 정말 허무한 것이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성경의 예언과 징조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갖추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